이 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댄 츄레프스키의 음식의 언어를 음식문화평론가 윤덕노 선생님, 그리고 작가 최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음식의 언어에 담긴 인류 문명사를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요, 음식 그 너머의 가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요. 사실 이렇게 음식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요리 잘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어떠세요, 두 분은? 선생님 요리 잘하세요?
저요? 요리는 못하고요. 야,
그럴 근데, 줄 알았어요. 네,
내가 먹을 음식은 대충 만들어요. 밥 할 줄 알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끓일 줄 알고.
그럼 잘하시네요.
요리가 아니잖아요. 음식이지.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그 삼식이 소리는 안 듣는데 네. 문제는 집에서 절대 하지 말래요. 그리고 먹고 싶으면 너나해 먹지. 그거 해가지고 식구들 먹일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입니다.
최 사장님은 어떠세요? 요즘에 예. 그 총각의 필수는 요리라고.
거의 라면 중심으로만 해봐가지고. 이인혜 씨는 좀 어떻게 좀 음식지만 잘 하시나요?
저요? 아예 못했었는데 올해부터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즘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주말에 가끔 부모님들한테 음식도 해드려요.
어떤 걸 잘하세요?
저요? 예. 요즘에는 잘하는 건 없는데 바지락 조개 넣어서 파스타도 해드리고 오? 네, 그리고 닭가슴살 요리도 해드리고.
상당히 고수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서양 음식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국물은 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네, 그런 파스타나 스테이크나 뭐 고기 굽는 요리들은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서 해보고, 요즘에 소고기 찹쌀구이라고 이렇게 야채 싸먹는 요리와 된장찌개를 도전해서.
다음 시간에 좀 싸우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안 믿어지죠. 네.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요즘은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뭐 요리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또 요리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죠. 또 맛집을 순례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SNS에도 막 어디 어디 갔다 왔다 이러면서 사진 많이 올리시던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평론가시니까 많이 다니시겠죠?
예전에는 많이 다녔죠. 지금은 별로 안 다니고요. 지금은 그리고 저는 맛집에 별 관심도 없고 그래서 맛집 고르는 기준도 없고요. 다만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아들하고 딸이 골라주는데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애들이 내 먹겠다 하는데 가면은 안 따라와요. 근데 지네들 먹겠다고 그러는데 가면은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럼 가족 가면 이게 소통이 되고 이게 가족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 멋진 아빠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저도 이렇게 미식, 맛집을 골라 다녔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신문사 특파원을 했거든요. 베이징 특파원을 했는데 네. 중국에서 이게 맛집 골라 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기준이 뭐였냐면은 이 역사, 그리고 이 네. 분위기 이런 거를 찾아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청나라 황제의 마지막 요리사가 열었다는 음식점 내지는 뭐 200년 된 맛집 뭐 네. 이런 거 찾아가면 대부분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혹시 어쩌다 업무상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은 네. 거기에 역사적인 맛집은 꼭 찾아가요. 어쨌든 뭐 지금은 직업하고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뭐 별로 그렇게 리뷰해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가가지고서 거기 찾아다니지는 하세요. 않는 편인 게 남들 얘기가 잘 저한테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입맛이 서로 틀릴 수 있거든요. 그것만 먹고 갔다가는 좀 그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역시 음식 문화 평론가 나오시네요. 역사를 보고 탁 음식점을 선택하시는 최 사장님은 어떠세요? 보통은 사실 맛집 리뷰를 다 참고하지 않나요?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윤동료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고를 거의 안 하고 네. 그 실제 한번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네. 가보면은 실패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네, 그 음식의 언어 책에서 보면은요 맛집 리뷰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헤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 수가 더 많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
네, 그래서 음식의 언어 책을 실제로 보면은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자가 네. 조사 결과를 좀 발표하는데요. 네. 이게 긍정적으로 이제 리뷰를 남길 때는 이런 어휘들을 좀 쓴다고 합니다. 놀랍다, 완벽하다, 환상적이다. 이렇게 모호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지만 부정적으로 리뷰를 올릴 때는 단어 유형도 많고 네.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잠깐 책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리뷰 올라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맑고 연한 호박색 음료. 소다처럼 흰색 거품이 덮였지만 순식간에 부글거리며 다 사라져버린다. 구정물에 살구 맛, 인공 감미료를 녹인 듯한 맛이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입에 머금었을 때 느낌은 면도날처럼 얄팍하고 억지로 탄산화한 것 같다. 마실 만한가? 차라리 내 부엌 개수대 물을 마실까? 이거 거의 문학 수준인데요?
아니, 뭐 혹평이 이런 혹평이 없네요.
아니, 근데 저 같으면은 이 부정적인 견해 굉장히 잘 읽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너무 시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어휘의 사용량도 이렇게 많고. 네. 그래서 어쨌든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정적 어휘,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맞아요. 얘기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역시 이 저자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리뷰에 쓰는 부분은 자기 느낌을 적는 거긴 하지만 기본 전제 조건이 남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는 평을 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냥 대충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다가는 그 남의 동의를 못 받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거 아닌가 싶고요. 이 저자도 이 악평을 달 때 보면 나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잠재적으로 이건 읽는 사람이 아 당신은 내 편이야라는 걸 전제했으니까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당신은 내 얘기에 동의해야 돼라는 이게 기본 조건으로 깔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적고 표현도 나보다는 우리라고 적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보통 여자 친구들도 다른 친구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 되게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길고 많아지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사실 음식점 리뷰 이렇게 전체를 보면요. 굉장히 놀랄 정도로 사실은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성을 긍정적인 견해를 담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왜 예. 그럴까요, 선생님?
근데 이 저자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요. 인간의 본성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점 리뷰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네.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라는 그 이야기인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저자가 어렵게 상당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부정적이라고 그러면은요. 사람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우울증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네. 솔직히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큰 것 같단 말이에요. 더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 긍정적인 언어가 더 많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 이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음식점 리뷰를 놓고만 봐더라도 열 집 갔을 때 내가 저기에 정말 악평을 달고 싶을 정도의 형편없는 집 한 집 정도고 그다음에 그냥 별로 평가조차 하고 싶지 않은 평범한 집 다섯 집 정도고 여기에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라고 그러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비유해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 이 리뷰가 많이 달리는 게 아닌가라고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인터넷에 각종 리뷰 찾아보면요. 글쎄, 음식에 대한 리뷰는 사실은 긍정성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최 사장님? 그 인터넷에 각종 리뷰 찾아보면 정말 음식의 리뷰처럼 긍정적인 견해들이 더 많나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 진짜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보상 심리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네.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네. 행위가 좋은 결과를 창출하길 기대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리뷰를 다는 행위도 사실은 내 에너지를 소모해가지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리뷰나 아니면 뭐 댓글이나 긍정적으로 다 달게 되는 그다음에 올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연기를 해서 그런지 배우들은 댓글에 욕을 많이 먹잖아요. 아무 이유 그렇죠. 없이. 예. 그래서
그 생각해보니까 이 책 내용과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댓글이 정말 이 음식 리뷰처럼 다 긍정적인 견해로 담아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프로그램에서 자꾸 음식을 들고 나와야겠어요. 음식 볼 때는 리뷰가 좋다고 하니까.
음식은 좋은 리뷰가 달리고 네. 음식 들고 있는 배우는 안 좋은 리뷰가 달리고. 이인혜 씨 리뷰는 제가 좋은 걸로 하루 10개씩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맛집 또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런 것에 환호하는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예. 저희가 뭐 음식에 대한 어원을 알거나 역사를 아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와 좋은 집 이런 거를 이렇게 선호하게 될까요, 요즘?
글쎄 왜 맛을 추구를 하냐? 그냥 미각적인 만족을 위해 가지고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 최대한 단순화 시켜서 보자 그러면 아마. 맛집, 맛있는 음식을 통해가지고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얘기,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얘기에 음식 남녀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영화 제목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네. 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식욕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인간의 본성이 충족이 되니까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충족이 되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 시기도 하겠지만은 또 맛있는 음식은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서 훨씬 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자기 일단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특권의식이라고 표현이 좀 그럽니다만은 특권의식까지 예. 네. 또 충족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 거기서 오는 그런 행복감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아 나는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고 있어라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힐링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으네요. 근데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을 찾아다니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예. 또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만 먹었어 막 이런 그쵸. 느낌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노 선생님과 함께요. 지금 댄 주레프스키의 음식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네. 이거는 프랑스어로 대본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네.
프랑스어 데세르비르.
네.
근데 이게 실제 그 발음이 아닐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실제 발음은 데세흐비르. 맞나 모르겠네. 그래서 프랑스어.
That's so beautiful. 이렇게.
오, 네, 그거예요. 정확한데요?
가장 불어 발음에 근접하신 것 같아요.
That's so beautiful에서 나온 말로
네?
차려진 것을 치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식사의 순서상 맨 마지막에 해당되며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과일, 견과류 등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네.
후식을 뜻하는 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어크로스에서 나온 음식의 언어 보내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이야기 이어갈게요. 더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네. 스탠퍼드 대학 언어학 교수 댄 주레프스키의 책 음식의 언어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요. 아 자꾸 얘기했더니 너무 배가 고파져요. 배에서 소리 날까봐 지금 너무 겁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그 맛집 리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리뷰가 사람들의 어떤 긍정적인 견해를 훨씬 더 많이 담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긍정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음식에 담긴 욕망을 조금 이야기해볼까 해요. 사실은 음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사장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어떤 존재자
네.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식이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죠. 욕망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로 저 음식이 먹고 싶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음식의 욕망의 목표가 음식이 되는 것 같고 반대로 꼭 저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보다는 저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네.
욕망의 수단이 동시에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나와 너는 다름을 나타내고 지위나 계급을 구분하는 역할도 음식이 수행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선생님 제가 책 속에서 보니까 음식이 너와 나를 구분 짓고 또 차별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음식을 찾는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음식이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음식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중세에서 중세 서양에서는요. 흰빵은 귀족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민들은 뭐 먹냐? 검은 빵만 먹어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그냥 흰빵하고 검은 빵으로 얘기를 해보니까는 뭐 단순하게 왜 이러지? 이렇게 돼버리는데 당시 그 경제적 관점에서 기준을 보면 자원이 유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귀족들은 밀로 만든 흰빵을 먹어야 되는 거고 먹게 되는 거고 평민들은 그 호밀이나 귀리 같이 거친 음식으로 만든 빵 이걸로 만들면 빵이 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빵을 먹게 되는 거고요. 차별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될 테고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은 아예 신분에 따라가지고 식사 횟수를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3강 5륜이 있잖아요. 3강 5륜이 정립이 되는 게 한나라 초기거든요. 근데 이때 뭐 같이 뭘 정했냐 하면은 신분에 따라서 식사 횟수를 차별을 한다. 황제는 하루에 4번을 먹을 수 있다. 제후는 하루에 3번을 먹는다. 그러면 귀족들, 관리들은 얼마를 먹느냐? 하루에 2번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한 끼 먹어요?
아니죠. 그건. 보통 사람들은 아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먹거나 말거나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 임금 보면은요 보통 5끼 6끼 먹는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여기서 식사 횟수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주식인 밥을 먹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는 밥을 4번 먹었어. 쌀,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쌀밥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쌀밥이 들어가는 기준이 4번이 되는 거고 임금은 왕은 3번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뭐 계속 역사를 이어가지고 계속 이어졌냐 하면은 그거는 아닐 테고 아마 정해지는 한 1, 2세기 초반에는 이렇게 먹었던 게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굳었던 거겠죠.
네. 오늘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신 최 사장님은 그러면 서민 축에도
노예
못 드는
노예
전 요즘 하루에 4-5끼 먹으니까 조금만 분발하면
왜 4-5끼를 드시고 계신가요?
아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뭐든.
근데 아니, 요즘에 그 일본도 최근에 그 가난한 밥상이라고 해가지고 반대로 이제 적은 반찬으로 먹는 일이 유행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별화 짓기의 하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먹고 고기 위주로 먹는 게 잘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렇죠. 한다면 점점 시대가 발생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열량의 제품들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밥상을 점점 더 소박하게 어떻게 보면 그 차별화 효과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배 나오면 사장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배 나오면 아마 사장 진급 안 시켜줄 거죠. 자기 관리 못한다고.
아니 그 식사 횟수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와 상대방을 차별하고 구별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음식으로도 사실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방금 뭐 빵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는 막 쌀밥 먹으면 양반들이라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음식 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방금 고기에서 이제 그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두예요.
우와.
만두 우리 그냥 보통 분식집 내지는 시장 가가지고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선 초기 세종 때가 되면 보통 날 못 먹고.
네.
차례 지낼 때 하늘에 제사 지낼 때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 설날에만 먹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중부지방 이북에서는 설날 반드시 만두를 먹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거고요. 잔치국수도 마찬가지죠. 왜 잔치국수겠냐고요. 잔치날만 먹을 수 있었으니까 잔치국수예요.
네.
그런데 밀가루가 워낙 흔해지다 보니까 이제 가장 싸구려 음식으로 바뀌어버린 게 잔치국수거든요. 하지만 옛날에는 메밀국수 먹었지 밀가루로 만든 잔치국수는 환갑날이랑 애 돌 때 먹는 것이 평소에는 못 먹었던 거고 그중에 압권이 뭐냐면 약과예요.
약과.
약과 애들 구운 것질이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거 평민이 약과를 함부로 먹으면 곤장을 80대를 맞는다고 그랬어요.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하면 이 조선시대 법전이 대전통편이거든요.
네.
여기 법조항에 나와요, 그렇게. 그러면 왜 약과 갖고서 곤장을 80, 곤장 80대면 거의 죽을 정도거든요. 근데 왜 곤장 80대냐 하면은
네.
약과가 밀가루로 만들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밀가루하고 쌀가루로 만들거든요.
네.
조선시대에 밀가루, 쌀가루가 다 귀했잖아요.
거기다가
이 재료가 꿀이에요. 지금 꿀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렇죠.
그리고 참기름이 들어가요. 참기름 지금 별거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 보면은 한 방울이 아까워가지고 병을 핥으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귀한 걸로 만드는데 잔치한다고 약과를 마구 만들어다 보니까는 이게 사회가 사치풍조로 만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전통편에 약과 한 분을 만드는 80대 때린다고 나왔는데.
네.
지금은 애들도 잘 안 먹는 그런 국물, 간식거리 되지 않았나요?
저도 잘 안 먹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어떤 신분에 어떤 이게 평등하잖아요. 직급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만두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뭐 중국이었나? 이렇게 만두를 담은 이렇게 만들면서 빚으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자기의 소원이나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뭐 빚는다고 말은 하더라고요.
맞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은 만두가 특별한 날,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낼 때, 하늘에 제사 지낼 때나 아니면 조상님한테 제사 지낼 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거기에 당연히 소원 빌면서 우리 보다 뭐 조금만 꼴 수 있으면 우리 아이 할아버지, 애, 우리 애, 손자 합격시켜주세요. 대학교 합격시켜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비는데.
네.
그 귀중한 제사 지내는 음식에다가 소원을 안 담았을 리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저희 나라도 보름날 이렇게 밤에 김밥을 말면서 복을 담는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예. 예, 바라면서 김밥을 만다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좀 음식에 특별한 소망이나 이렇게 바램을 좀 담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예. 선생님? 좀 구체적인 얘기 좀
그렇죠.
해주세요.
그렇죠. 사실 이게 보면은
네.
사실 별 생각 없이 먹는 떡 한 조각 한 조각에도 소원이 담겨 있고요. 우리 생일날 케이크 같은 경우 먹잖아요.
네.
케이크 하나에도 다 맞아. 소원이 있는 거거든요.
초불기 전에.
예.
네.
명절이나 생일날 하다못해 시험 보는 날 같은 특별한 날 먹는 음식에도 이 전부 소원이 담겨 있는데 생각해 보면요. 맨날 떠오르는 게 해잖아요.
네.
그런데도 새해 첫날 일출 본다고 쭉하고 동해안 가가지고서 거기다 소원 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귀중하게 내가 소원을 비는 제사나 차례나 이런데 담는 음식에
그러게요.
소원 안 담을 리가 없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케이크 한 조각. 음식 하나 먹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원을, 소망을 담아주셔서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서요. 저희가 염원과 희망을 담은 우리의 음식 이야기 한번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덕노 선생님의 강연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자기한테 이제 좋은 일 생겼다고요. 한턱 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만큼은 특별히 천국의 음식을 먹여주겠다. 그래서 데려간 데가 김밥 천국. 천국의 음식이니까 마음대로 골라 먹으라는 건데 사실 뭐 애들 학창 시절에는 장난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속된 말로 완전히 좀 엿먹인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엿이 참 맛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엿 먹인다라고 그러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와요. 그런데 이 엿 먹는 데는 말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이건 뭐 제 멋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고 좀 빈정상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잘 안 된다고 안 됐을 때 우리는 뭐 엿 됐다 뭐 이런 엿 같다 이런 비속어를 이제 많이 쓰게 네. 되는데 엿의 이미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또 애들한테는 또 엿을 먹여서 꼭 보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수험생한테는 엿 먹여보내요. 그죠? 대부분. 근데 왜 하필 그 수험생한테 엿을 먹여서 보내는 거냐 말이죠.
네.
아마 이유는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엿이 끈적끈적하니까 엿처럼 찰싹 붙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봉고사 세대니까는
네.
저는 시험 볼 때 대학교에 이제 저희 어머니 누나들이 와가지고 대문
맞아요.
정문에다 엿 아주 덕지덕지 붙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엿이 이렇게 말장난처럼 이 합격의 소원을 담는다. 끈적끈적해서 합격의 소원을 담는다 하다 보니까는 요새는 이 별별 선물이 아주 다 나와요. 시험 문제 잘 찍으라고 맞아요. 이제 뭐 도끼 볼펜 선물하기도 하고요.
포크도 그다음에 있고, 예, 네.
문제 잘 풀라고 두루마리 합격 기원 두루마리 휴지도 풀고 그다음에 네. 빨간 동그라미 많이 받으라고 요 합격 사과 빨간 사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재미는 있잖아요. 재미는 있지만은 이게 사실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왜, 그럼 수험생한테 왜 진짜 그런 말장난 때문에 진짜 엿을 먹였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딸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네. 이민혜 씨 예쁜 것처럼 딸이 얼마나 예쁜.
네. 감사합니다.
이 딸 시집 보낼 때도 엿 줘서 보내요.
어? 그래요?
결혼식장에서 엿 먹는 걸 못 보셨죠. 네. 그런데 딸이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시집으로 가는 걸 신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행 갈 때는 이바지 음식을 해서 보내는데 지방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바지 음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엿이에요. 왜 엿을 집어넣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요. 일단은 신혼부부가 엿처럼 꼭 달라붙어가지고 금슬 좋게 살라는 뜻에서 아. 엿을 넣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시집 식구들이 엿 먹고서 입이 쫙 달라붙어가지고서 며느리 험담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엿을 넣는다고도 그러는데
네.
사실 뭐 이렇게 고약한 심보를 가진 친정 부모가 과연 많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체 왜 이바지 음식에다가는 왜 엿을 넣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결혼식에서 엿 먹는 풍습은 우리나라 풍습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우리 보통 결혼할 때 너 언제 결혼할 거니?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 너 언제 국수 먹여줄 거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왜냐하면 잔칫날 잔치국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 언제 엿 먹여줄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너 언제 결혼할 거니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결혼식 때 이제 이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이제 그 이 가가지고서 하객들한테 신랑 신부 손 잡고 다니면서 이제 인사 고맙다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가 뭐 하냐면 쟁반에다가
네.
엿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객들은 이제 그 엿 먹으면서 잘 살아라고 이제 덕담을 해 주는데 도대체 우리 이바지에 엿을 넣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왜 그 이
네.
결혼식 날 엿을 갖다가 하객들한테 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할 수도 있을 태고요.
네.
그다음에 명절 되면은 꼭 엿 먹었어요. 특히 설날. 그 이 설날 시골에서는
네.
이 조청이나 아니면 꼭 엿을 구워가지고 만들었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엿 먹고 아니면 그거 갖고서 이제 약과나 강정이나 이제
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먹었는데 새해 첫날부터 뭐 왜 엿을 먹었냐. 새해 첫날부터 엿 먹고서 헛소리 하지 말고 입 꽉 다물고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 테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그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엿 먹이는 이유. 뭐 옛날로 치면은 자원급자라고 엿 먹이는 이유 그리고 이바지 음식에 넣는 이유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등잔 밑이 어둡대는 속담 있잖아요.
네.
바로 엿이 되는 음식 이름에 그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엿 자체라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만 엿을 한자로 쓰면은요. 엿을 표현하는 한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당, 사탕, 설탕 할 때 쓰는 이제 당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별로 안 쓰지만 엿 이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이 엿 이자를 옥편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먹을 식변에 기쁠 태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엿이 무슨 얘기냐면은 먹으면 기쁨이 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기뻐지냐 하면은
네.
이 기쁠 태자라는 게 세모처럼 생긴 글자 아래 입구자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먹으면은 입이 그냥 저절로 세모처럼 벌어질 정도로 저절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쁜 게 이제 기쁠 태자인데
네.
엿을 먹으면은 이렇게 저절로 막 그냥 입이 벌어질 정도로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엿 이자가 담긴 엿 이자에 담긴 뜻인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엿을 먹으면은 왜 도대체 입이 저절로 벌어질 정도로 뭐 기뻐지냐 말이죠. 이유는 여시여 지금은 설탕에 밀려가지고 그냥 값싼 군것질거리고 그냥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엿 싸먹고 불량식품이라고 어머니한테 혼드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고대에는 이게 엿이 너무나 귀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설탕이나 사탕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하지만 옛날에는 사탕수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곡식, 특히 쌀, 이런 걸로 엿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쌀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엿기름 넣고 여기서 나온 물을 갖다가 졸이면은 조청이 되고요.
네.
조청을 또 한 번 졸이면 엿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엿은 우리의 주식인 쌀 중에서도 정수, 에센스만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엿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엿을 먹으면은 입이 그
벌어진다.
저절로 벌어질 정도로 네.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런 질문 이거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 수험생한테 엿을 먹었는지. 엿이 끈적끈적하니까 엿처럼 붙으라는 그런 장난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엿을 먹고 입이 벌어질 정도로 기쁜 일이 생기라는 그런 덕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수험생이 그 입이 벌어질 정도의 기쁜 일이라고 하면 바로 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라는 그런 덕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랑 신부한테 새 신부한테 이바지 음식 돌려보낼 때 이 엿을 넣어보내는 이 역시 그 그리고 중국의 신랑 신부가 엿을 돌리는 이유 역시 일륜지 대사인 결혼의 기쁨을 갖다 함께 나누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테고 특히 이바지 음식 같은 경우는 사돈 집한테 당신네하고 인연을 맺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는 그런 감사의 표시, 덕담의 표시가 있을 테고요. 설날 장만했던 엿도 마찬가지겠죠. 엿 먹고서 1년 내내 표현이 좀 이상한데 1년 내내 그 기쁜 일만 생기라는 그런 덕담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이제 워낙 엿이 흔해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발전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은 이제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이거 실제 의미를 모르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예전 사람들은 엿, 이, 자를 쓰면서
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옛날 한자를 알고 있는 그 이 양반 계층들은 이걸 완전히 알고 있었을 테고. 근데 지금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자를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그렇죠. 뭔 소리인지 이걸 모르는 거야. 끈적끈적하니까 네.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 저희가 아까 전에 햄 얘기하면서 스팸 메일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든 시대에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이렇게 배급을 해줬던 음식이었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스팸 메일로 얘기가 됐듯이 엿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음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정말 기쁨의 의미였는데 이거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우리가 재미로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예.
아니면 정말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엿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아이들이 재밌게 풀었나?
먹양이 안 좋은데요?
좋은 의미래잖아요.
제 생각에는 엿의 기본 속성은 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설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상품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린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그 구박을 받고 엿장수 마음대로에 등장하는 그런 그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음식에 이렇게 사람의 소망과 바람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엿에 관련된 의미와 그리고 엿의 의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오게 됐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엿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삼계탕이잖아요.
그렇죠.
예, 후식으로 엿을 먹는다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식사로는 또 삼계탕을 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당요리에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선생님?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이 왜 그럼 닭 요리에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석인데 삼계탕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복날 먹는 보양식이잖아요.
네.
그럼 왜 복날 삼계탕을 먹냐 하면은 닭이요. 그냥 그 동물 중에서는 가장 양기가 넘치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음양오행으로 할 때
네.
닭고기는 아예 양기로 똘똘 뭉친 닭이래 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날이 어떤 날이냐면 여름이 양이거든요.
네.
양기고 그다음에 겨울이 음기고 근데 여름 중에서도 삼복더위는 가장 더울 때고 양기가 아주 넘치는 날인데 자칫 양기가 모자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기가 넘치는 그 이 닭고기로 만든 삼계탕. 거기다가 이제 그 인삼도 역시 이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양기가 넘쳐.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이뤄가지고 이제 삼계탕을 먹게 됐다는 그런 먹는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예전에 그 이 사위가 오면은 장모님이 씨암탉 잡아주셨다고.
맞아요.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닭은 양기가 넘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네. 닭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신성한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닭은 인, 의, 예, 지, 신 그 이 다섯 가지 네. 덕을 갖췄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닭이 수탉 보면 딱 벼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관리를 하면 꼭 모자를 썼거든요. 이거는 그 문을 상징해가지고서 이 벼슬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네.
닭이요. 무지하게 용감하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자기 새끼 건드리면은 뭐 고양이고 개고 가릴 거 없이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닭이 용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닭 수탉에 딱 보면 아주 그냥 우람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예를 상징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다섯 가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 사위한테 좀
아.
이런 다섯 가지 덕을 갖추는
예,
그런 그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사위가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 딸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테고 그만큼 닭이 우리한테는 신성한 동물이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우리 신라 시조인 박격거세가 누구한테 나왔냐고요? 알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가지고서 그런 닭하고 관련된 우리 어떤 그 민속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일부에서 저희가 그 음식 뭐 혹은 음식 재료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지금 각각 음식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까지 아주 깊게 들어가 보니까 밥 먹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반찬을 이렇게 집으려다가 이건 어떤 과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드리고 갈게요.
네.
최 사장님.
프랑스어 데스흐비어 데스흐비어에서 나온 말로 차려진 것을 치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식문화의 순서상 식사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면서 우리말로는 후식을 뜻하는 세 글자의 영어 단어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어크로스에서 나온 음식의 언어 보내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명수의 명순의 떡볶이. 네, 오늘은요. 음식문화평론가 윤덕노 선생님과 함께 음식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다가오니까 음식의 마무리는? 디저트니까 저희가 그렇죠. 디저트 얘기 또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 식단에는 디저트라는 개념이 있나요, 선생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디저트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게요.
네.
서양 음식은 하나씩 코스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맞아.
한 상에 다 모아놓고 먹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치우다라는 음식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디저트가 있을 수가 없는 음식이고 사실 디저트라는 용어는 서양 음식에만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네.
우리와 밥상이 그렇게 차려진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도 중국 음식도 코스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중국에도 디저트는 없어요. 중국은 마지막을 뭘로 마무리하냐면 밥이나 국수 이런 걸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서양에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약간 디저트 식의 그 마지막 나오지 않아요? 식혜나
수정과.
그건 이제 현대.
그렇죠.
들어가지고서 그러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직 전통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식혜를 마무리라는 게 아니고 숭늉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커피 천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커피 천국이냐라는 그런 부분을 숭늉 문화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숭늉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쌀 태운 물 우려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커피는 콩 태운 물 우려낸 거거든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커피가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있어가지고 커피가 유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전통 식단에는 디저트 개념이 없었는데 예. 외국에서 자꾸 디저트 하면서 달달한 음식을 내오니까 저희도 음식 중에 단 게 뭐 있지 하면서 식혜 이런 그렇죠. 게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서구화 내지는 서구화라기보다는 현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서양 음식의 디저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건 뭐 다 아실 텐데 보니까요. 디저트라는 이 어원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이블을 치우다 마지막 마무리하다. 네. 이게 프랑스어로 읽으려니까 영 부담가네. 데스크 비어. 근데 이게 여기서 제일, 나온 말이라는데.
제일 훌륭하신데요. 네.
예, 흥미로운 거는요. 네? 서양 언어의 대부분이 뿌리가 라틴어예요. 아. 그런데 이 데스크 비어 이거는 네. 뿌리가 라틴어가 아니고 중세 프랑스어예요.
아, 네.
예. 그럼 왜 그러냐? 그전에는 디저트 개념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이 서양 요리가 바로 그 이 프랑스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디저트라는 말이 생겼다는 얘기는 바로 이 서양 요리가 완성이 되면서 프랑스에서 디저트를 갖다가 제대로 된 요리 중에 하나로 먹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사실 저희가 디저트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과일이나 어떤 달달한 거 뭐 케이크, 예. 뭐 파이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들을 떠올리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베이컨을 넣은 디저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걸 보고 댄 지레프스키가 또 색다르게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걸 보고 식문화의 문법을 깨는 그 일탈이라고 설명을 해놓았던데 제 생각에는 진짜 순간적인 일탈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책 보면은 이게 샌프란시스코 내지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유행을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네.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더군다나 서양 음식 중에서 미국 음식이 프랑스 요리나 아니면은 이태리 음식을 제치고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가 없을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수천 년 동안 디저트로 달콤한 그 과자나 과일을 먹어왔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는 다 그냥 단순히 미각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유. 왜냐하면 이 달콤한 음식을 먹어야지 여기서 이 소화 효소가 분비돼가지고 바로 소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그 달콤한 음식이 된 게 아니고 아랍의 음식 문화가 서양에 들어와가지고 이 달콤한 디저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더군다나 이 문화 중에서 음식 문화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한 대로 이게 과연 이 식문화의 문법을 깨는 일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적으로 유행이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견해는 어쨌든 순간적인 유행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디저트에 그 베이컨을 들어온 것은
예.
사실 완벽하게 뭐 전통에 있었던 문법을 깨는 것은 아니고 잠깐의 일탈이다. 네. 한국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자칩을 네. 짭짤하게 먹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달달한 게 나와가지고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먹고 싶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잠깐의 일탈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까지 우리가 지켜왔었던
네.
꼭 우리가 감자칩을 짭짤하게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걸 지켜왔었던 그 문법을 깨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였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창의적인 생각인데요. 재밌네요. 오늘 이렇게 윤덕노 선생님과 함께 음식의 어원에 얽힌 역사 이야기부터 이 음식에 담긴 의미까지 재미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아쉽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눠야 돼요.
버스 시간이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는데 아쉬워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못하신 말씀이나 어떻게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뭐 오늘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간이 빨리 흘러갔고요.
네.
근데 제가 그 이제 음식 문화를 갖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 먹는다는 게 배불리 먹는 거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의 기본은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선인들이 그 옛날 이 동양에서 문헌에 남긴 거를 보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좋은 짝하고 먹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맛만 추구할 게 아니고 주변에 가까운 분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 소통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최 사장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이요? 네. 오늘 저 사실 음식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먹는 거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재미있는 그 역사 이야기나 아니면 경제사, 사회사에 관련된 음식에 대한 얘기 좀 들으니까
네.
음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고 그냥 먹기만 바빴는데 이제는 조금 먹을 때 이 음식은 뭐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인사드리기 전에 2부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죠, 최 사장님?
프랑스어 데스흐비어에서 나온 말로 후식을 뜻하는 세 글자의 영어 단어. 정답은 디저트입니다.
네, 1부와 2부 퀴즈의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음식의 언어를 통해서 풍성한 그 인문학 한상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윤덕노 선생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최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요. 아트 인문학 여행 김태진 백승우 교수님과 함께 아름답고 지적인 탐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로 떠나볼게요. 그리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도 받아보시고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곡 하림의 초콜릿 이야기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